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남북한이 차관급 당국회담 결렬 이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모란봉 악단에 돌연한 중국 공연 취소가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유엔 총회가 1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표결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예, 그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17일 오후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표결에는 유엔 회원국 186개 나라가 참석을 했고요. 이 중에서 찬성이 119개 나라, 그리고 반대가 19 나라, 그리고 기권이 48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한 119개 나라는 반대한 19개 나라에 비해서 6배가 많은 거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7개 나라가 더 이 결의안에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이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해가 갈수록 적은 수지만 계속해서 찬성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그만큼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대한 나라에서 그동안에 반대했다가 이번에 찬성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반대했지만 올해는 찬성을 했고요.
네.
또 기권한 나라가 지난해에 올해는 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모로스, 가봉,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토고 이런 나라들은 기권했던 나라가 찬성한 케이스고요. 아프리카의 부룬디의 경우에는 기권한 나라였지만 올해는 반대를 한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대한 나라 앞서서 19개국이라고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5개국 가운데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반대한 나라로는 짐바브웨, 베트남,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집트, 쿠바, 수단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상당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유엔이 벌써 11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에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은 크게 그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 3대까지 계속되는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이동과 여행의 자유 제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그리고 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노동 등을 일일이 꼽으면서 북한의 그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그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의 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영어로 COI라고 하는데요. 그 COI와 북한 인권 이사회, 유엔 총회 권고 사항 등을 전면적으로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안보리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 보도들 중에요.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2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2년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북한의 인권침해 당국자들을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네. 두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요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2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거고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올해로서는 11번째 네. 결의안이 통과된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결의안의 권고대로 지금 그 2년 연속 그 결의안 권고대로 인권침해 책임자 북한 정권 관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실질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여태까지 지금 아까도 그 결의안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부 그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렇게 북한 인권 개선을 그 개선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인권 유린의 그 책임자를 그 예를 들면 강제 수용소 그 수용소장이라든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회부를 하려면은 그 안보리의 그 결의가 필요합니다. 안보리에서 전부 다 좋다. 이런 사람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 러시아가 이 같은 방침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다만 이 같은 결의가 지금 벌써 지금 뭐 계속 그 10년 이상 계속되고 국제사회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언젠가는 그야말로 그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최 기자 설명 중에 안보리의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안보리는 이사국이 15개국입니다. 이 중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다섯 나라가 전원 찬성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ICC 회부가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전체 다수결에 있어서는 15개 이사국 중에 9개 이상의 그 이사국이 찬성을 하면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임이사국을 가진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이 다섯 나라 그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또 동유럽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런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이 이제 국제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 처벌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지금 북한처럼 어떤 뭐 실질적인 행동이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북한의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이 법정에 서게 되는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란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한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문건은 아닙니다.
네.
다만 11년을 계속해서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죠.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요. 이 결의안 통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자 당신들의 반인도주의 범죄가 반드시 기록되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이죠. 당장은 어떤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심판을 할 수 없지만 이것들은 다 낱낱이 기록될 것이고 때가 되면은 그런 법정에서 이 정권의 말하자면 책임이 있는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지난주에 큰 소식이었는데요. 자, 북한의 판결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북한의 그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그 16일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통신의 그 보도를 전해드리면요. 지난 16일 그 최고재판소에서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서 피소자, 그러니까 임현수 목사겠죠.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형법 제60조 국가전보음모죄에 해당되는 임현수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며 사실 심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를 증언하는 그 증거물이 제시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뭐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그 경우에 재판이라고 하면은 이 피고인 그리고 또 피의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는 발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조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의 법정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임현수 목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법정에서는 말하자면 공개리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방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도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이 일부 방청을 했지만 여기 그 밖에는 다른 내용들이 알려진 것이 없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발표로는 그렇습니다. 이 피소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증거물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임현수 목사는 범죄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것으로서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면은 그걸 통해서 그것을 다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그야말로 무기형을 선고하면서도 짤막한 발표문 외에는 외부에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서방과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게 그 최고 존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최고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서방에서는 이런 총리나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 장려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아하다. 최고 존엄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 이렇게 종신령에 처할 만큼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게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 국가 전복 이것은 일종의 그 내란을 일으켜갖고 국가를 그 없애려고 했다 이런 건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로 내란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적용을 하려면은 구체적인 요건 국가를 어떻게 전복을 하려는지 그 음모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를 전복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조직은 어떤 조직을 했는지 또 이를 위해서 무슨 살인이나 약탈, 방화 이런 거를 뭐 했는지 또는 꾸몄는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그 한국 같은 이런 데서는 이것은 굉장히 그 법정 뭐 재판을 했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당사자인 임현수 목사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그 자선활동, 북한 돕기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임 목사 자신이 직접 자기가 지금 북에 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그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전 백성이다 식량거라는 게 모습들이고 북한의 산들이 이렇게 다 민둥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식량 지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그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그 동기를 잠깐 설명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이 아무래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 인사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여기에도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캐나다 정부 이번 판결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캐나다 정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재판을 직접 평양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북한 측과의 그 다양한 접촉에서 임 목사의 석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는데요. 그 캐나다 외교부의 대변인은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 과도하게 가혹한 선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경악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그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인데요. 이 라살 대변인은 저희 부여회에 보낸 성명에서요. 이 임 목사가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의 그 건강 상태 검증을 위해서 영사 면담을 북한 측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번 그 임 목사 억류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이 영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리고 이 자국민에 대한 영사 접근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에 있는 이 한인 교회 여기 그 물론 뭐 임 목사 가족 참 마음이 아플 텐데요. 성명을 냈죠.
그렇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현재 그 토론토 그에 있는 그 큰빛 교회라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한 신도가 3천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큰빛 교회 그 담임으로 있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자 그 성명을 냈습니다. 교회 측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 목사의 사랑과 사랑을 그 북한 정부가 기억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자비함과 긍정적 해결을 희망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기도 후원에 감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 교회 그 신자들은 부여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현수 목사는 지난 18년간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도왔으므로 그 빨리 좀 석방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임현수 목사 그 석방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큰 그 과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그 임현수 목사가 북한 측에 억류된 것이 지난 1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개월이 된 상황인데요. 이번에 사실 그 북한 당국은 과거에 그 외국인들을 억류했을 때와는 좀 달리 이례적으로 캐나다 측의 영사 접근 면담을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현수 목사는 한 차례도 말하자면 외부에 말하자면 그 영사 접견이라든지 어떤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들도 지난 6월이었던가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현수 목사 자신이 그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회견을 하게 한 것 외에는 네.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 재판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사실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지금 억류돼서 구금돼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물밑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상당히 접촉을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요. 결국은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측과 접촉했던 사실도 알려졌고요. 또 직접 재판 과정에 캐나다 정부 관리들이 참석한 것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석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캐나다 정부가 계속해서 그 협의를 하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 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는. 그렇지만 일말의 그 기대를 갖는 이번에 그 북한 측의 선고를 계기로 그런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그런 인사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북한이 형을 확정하기 전에는 사면을 하기는 어려운 게 법적인 절차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형을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면, 임목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수 있다. 사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정치적인 문제 접근을 통해서 해결할 길이 열리기는 한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쯤 석방될지 또 임현수 목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일부 보도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지금 그 노력 중이고 혹시 또 가면 그 임현수 목사 석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또 분석을 또 예측을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확인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두고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의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개성에서 열린 당국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남북한이 결렬 책임을 놓고 서로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성가족분 어르신들께 죄송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까지 훼손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우리가 이성가족분들 꼭 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맞교환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풀어가면서 또 그래야지 또 나중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나머지 남북관계 현안도 좀 더 안정적으로 풀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고.
자, 남북한이 대화 의제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 이런 설명과 함께 또 그 어려운 부분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지난 그 11일이죠. 그 계속해서 그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렸습니다. 1박 2일간 열렸고요. 이건 또 그 남북 그 825 그 합의에 따른 그 당국 간 회담이 열리기로 한 건데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열렸는데요. 그 양측의 그 차관급 인사가 만나서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그 이것이 그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북한과 그 한국이 일종의 뭐 성명전 이거에 대해서 상호 그 원인을 둘러싸고 뭐 성명도 내고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 그 문제는 그 금강산 관광 문제가 그 큰 그 네.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측은 시종일관 그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고 회담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냈는데 한국 측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북한 측이 주장이 있고 또 한국 정부의 여기에 대한 부인 반박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 측의 주장은요, 이 금강산 문제 관광 재개 문제는 애초에 한국 당국은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 측은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평통의 그 성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국 측이 나중에는 내부 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재개 문제 협의를 재개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이것은 주권 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미국의 핑계를 대면서 운운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이 혹시 그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말을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은 그 지난 2008년이죠. 그 한국의 그 관광,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 씨가 그 북한군 초병에 총에 맞아서 숨져서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통일부 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밝힌 얘기인데요. 금강산 관광 그 대금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 헌금, 영어로는 그 벌크 캐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전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및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목적을 감안해서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쭉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관광 이런 뭐 자유로운 무역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게 있다면 북한으로 어떤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서 이것이 대량 살상무기,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을 하면은 그 목적으로 물론 관광객이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야말로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북한의 그 어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까 그 박왕자 씨 그 사망 사건 그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은 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풀 수 있다는 건가요?
이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뿐만 아니라 5.24 조치, 대북 제재 조치죠.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일반인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앞으로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재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아 들어가면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당국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잠시 전에 말했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그 벌크 캐시 말하자면 대량 현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조건을 좀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산 관광은 2008년에 그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이런 유엔 안보리 위반, 결의 위반, 벌크 캐시 또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좀 더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발맞춰서 좀 그 재개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회담이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남북회담은 당국회담이 이제 끝난 겁니까?
뭐 이번에 뭐 회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남북회담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북한의 그 조평통 성명을 자세히 보면요, 그 남한의 그 태도에 대해서 북한의 뭐 불만은 있지만 여기에 보면 뭐 앞으로 남한과는 뭐 당국회담이 완전히 끝났고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새해가 좀 되고 북한의 그 새로운 대외 대남 정책이 되면은 그야말로 회담도 뭐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언급을 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있는데요. 이번에 당국회담에서 차관급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닿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문제 또는 5.24 조치 해제 이런 것들은 차관급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양측의 최고위층에서의 뭔가 논의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특히 한국의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도 통일부 홍영표 장관이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 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식의 정치적 조건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금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2016년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북한이 역시 계속되는 그 변화의 바람 속에서 그 계속 이러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그 윤병세 외무장관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7일 그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그 외교부 정책자문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을 가장 아프게 느껴질 나라가 바로 북한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그 관계 개선 또 이란 핵 협상 이런 것을 그 거론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그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그 경제적 고립이라는 그 외부의 압박과 그 불확실성에서 그 대외지향적인 대외과 관계를 개선해 나갈지 아니면 과거처럼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것이 그 내년에 중요한 그 북한의 선택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북한의 모란봉 악단의 연주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란봉 악단과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원래 12일에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연이 취소가 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참 많은 추측, 상상이 나돌고 있는데 자, 이 공연 취소 이유가 과연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여러 그 언론 매체들의 그 추측성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 모란봉 악단의 이번 중국 공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었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 지도자에 대한 찬양 일색의 공연 내용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이의를 제기했고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국 당국이 공연 관람자의 정부 당국자들이죠. 격을 낮췄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격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철수한 것이다. 이런 그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일부 언론에서는 바로 그 직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는 와중에서 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는 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알아보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을 한국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그 언론의 추측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연 비용이라든지 여행 경비 같은 것을 어떻게 누가 그 비용 지불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급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그런 관측들, 추측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공연 취소 후에 북한과 중국이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북한은 이번에 공연 취소 뒤에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공식 매체 그 모란봉 악단의 그 공연하는 동영상을 뭐 띄운 것이 다고요. 중국도 역시 상당히 좀 자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북한 중국 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좀 공연이 취소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는 상당히 그 말을 조심하는 그 냉정을 되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 외신들이 전하는 사진들을 보면 공연을 하러 가던 그 북한의 그 공연자들, 모란봉 악단 단원들 아주 대단히 밝은 모습으로 가는 그런 얼굴들이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정반대로 그 침울한 그런 그 표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더니 단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그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연예인들은 또 뭐 어떤 상황이든 공연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거기에서 또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이 사건이 북한과 중국 관계를 어떻게 또 변화시킬 것인지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을 한번 방문해야만 또 여러 가지로 또 유익한 점이 있을 텐데 이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대부분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정부 당국의 관측도요. 지난 10월 달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행사에서 아무런 어떤 그 돌발적인 또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특히 또 중국의 권력 서열 5위 인사가 평양을 방문했고요. 축하 사절로.
네.
그러면서 이 북중 관계가 이제 냉랭한 상태를 벗어나서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모란봉 공연 전격적인 그런 취소는 또 하나의 그 양국 관계에서 돌출 변수로 나타난 것인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계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사안은 아니고 이 북중 관계에서의 그 개선, 회복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워낙 그 놀라운 그런 그 취소여서 그 국제적으로도 매우 관심을 끌었는데 자, 이 미국의 언론은 반응은 혹시 어떻습니까? 끝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그 모란봉 악단이 그 공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공연이 중단되자 그 한국, 일본, 미국 언론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그 외국 외신 언론들은 역시 이번 사건은 그 북한의 그 불가측성,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태를 보여준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북한이 한국의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한 소식, 남북한 차관급 당국 회담 결렬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전격 취소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북한을 타쳐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단법인 통일민주회 대표를 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양이 고향인 최현준 씨는 100여 명의 탈북 청년들을 이끌고 있는 단체의 지도자입니다.
한국이 통일될 때 자기 고향 땅 들어가서 야네가 자기 역할을 하시는 이런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게 제 목표인데
최현준 씨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두만강을 건넌 지 채 1년이 되기 전인 2008년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범하드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북한함정 최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보위부에서 남조선 관련 비밀 문건을 다루었던 최현준 씨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남조선의 발전상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느끼는 거냐, 이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고 잘못 배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느끼면서 저는 아들이 불망합사를 품고 있으니까 북한체에 대해서 남아서 비교하면 하죠. 저는 점점 더 북한체 한우감을 느껴진대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북한에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들과 딸은 피신시켜놓고 아내와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내 사랑한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아니게라 밤에 잠에 누워서도 자식들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최현준 씨는 위암 수술이 급한 환자의 몸으로 몽골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위암수술을 받아서 이게 절반 절제했고요. 여기 다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원 때 검사해보니까 다 전해돼가지고 위를 완전 절제를.
하지만 병원을 나와 새 보금자리를 찾았던 날 최현준 씨 부부 앞에는 일명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 앞에 브로커 벌써 와 있어요. 돈 내놓으라고. 이 땅에 와서부터 빚금이 되는 거예요. 빚금이.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청년들을 이끌고 있는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탈북민들한테요. 정착금이 1인당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근데 1,900만 원 많죠. 1,900만 원인데 여기서 1,300만 원은 타면 임대 아파트 하나 쳐주잖아요. 11평, 10평 이런 거로. 그게 임대 아파트 보증을 아파트 관리공사를 1,300만 원 저를 정부에서 아파트 관리공사를 넘깁니다. 저래. 그러면 600만 남잖아요. 600만 원. 600만 남은 거 하나원 자료가 나올 때 400만 원 줍니다. 통장에다. 우리 나올 때 300만 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100만 원 들어서 400만 줘요. 지금 그 통장에다가. 그 나머지 돈은 200만 개 안 남잖아요. 이거를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통장에 이어주는데 그럼 400만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그래도 몇 달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왜? 브로커비가라는 거죠. 브로커비.
살기 위해서 약속했던 돈이라 어떻게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됐고 몸이 아파 거동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뻔히 모든 상황을 알고 찾아온 브로커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 앞에 브로커 벌써 와 있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 값이야.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은행이잖아요. 그. 뭐 현금이 준 게 은행 내려가니까 비밀번호 부르셔. 부르니까 그 자리 치더니 돈 쫙 봤는데 400만 다 나왔어요. 나머지 400만 남아있잖아요. 800만이니까. 언제 갔겠냐. 뭐 그거냐. 이제부터 일해서 한 달에 50만 물던 100만. 물은 대로, 버는 대로 물겠다. 이 땅에 와서부터 빚금이 되는 거야, 빚금.
모든 짐을 아내가 맡았습니다. 위암 수술에 이어서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최현준 씨는 꼼짝없이 자리를 깔고 누워야 했고 아내는 바로 그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탈북민들이 정말로 북한과 차이점이 얼마나 심합니까? 경제적 차이도 심하든 문화적 차이도 심하든 뭐든 심한데 저러 진짜 비교하게 되면 아마 60년대 초에 그런 분들 막 저기 저 아래 시골 동네에 있다가 서울에 갑자기 빈몸으로 와가지고 아무도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말도 없고 혼자서 여기 가서 정착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서울에 그것보다 더 심해요. 탈북민들은 그 너무 차이 그것보다 더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너무나 다른 수준의 세상에 왔다는 걸 느낄 사이도 없이 돈을 쫓아 전쟁터 같은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넜는데 한국 서울에서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옆도 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여기 와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거 시장 경제에 대한 거 아무런 공부도 없이 그 교육도 없이 무작정 뛰어야 돼. 무작정. 그 이게 적성에 맞는 일 잡으라 무슨 이런 말 많지만은 언제 적성에 맞는 직업이 뭔지 그런 거 가릴 수도 없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아야 힘드니까나 100만 원 주든 120만 원 무조건 돈 주고 갔다는 들어가 이래요. 이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서 한 3년, 만 3년을 살아봐야 돼요.
허둥지둥 3년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 3년 살아보면 아,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시장 경제라는 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접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만 3년 지나야 약간 알아요. 약간. 약간, 그렇죠. 그때 돼야.
하지만 그것이 후회로 남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새로 찾아온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아 내가 그저 이 사회는 열심히 일한 것만큼 대가를 차려주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되는 거고요. 와 살기 힘들어 벌어먹기 힘들어 우리가 탈북장 어디 가면 그저 사회감 받고 그저 업신 받고 이거 진짜 스트레스만 먹게 되어도 불평불만 쌓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탈북자들의 보다 나은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이끌고 있는 통일미래연대 대표인 최현준 씨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 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통일미래연대라고 이제는 통일부서나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단체는 탈북 청소년들 북한에서 부모 형제 다 그 잃고 혼자서 대한민국 전체 탈북 청소년들을 정말로 서로 외람도 들어주고 서로 소통도 시키면서 또 이 청년들 앞으로 통일한국의 이런 미래의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탈북자 단체입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위를 덜어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는 오직 최은준 씨의 몸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대로 몸을 움직여보라는 의사의 권위로 축구화를 신게 되면서 지금의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암술 받고 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교집대였던 교수님들이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 회복 그만큼 속도가 빠르대요. 북한하고 이건 또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술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술자리가 터진다고. 근데 여기 교수님들은 수술한 그 즉시로 그저 나가서 걸으래요. 근데 실제로 운동 많이 하니까 회복이 빠르면 사실이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최현준 씨가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선택하고 몸을 추슬러 건강해져야 하는 모든 이유는 북한에 숨겨두고 왔던 아들과 딸을 한국까지 데려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 때는 2008년도 떠날 때 그 아들, 딸 더 두고 왔어요. 북한에다가. 제가 여기 와서 위암술 받고 1년 지나서부터 아들, 딸 데리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축구. 인민군대에서도 축구라면 손에 꼽혔던 최현준 씨가 역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한 목표로 운동화를 꺼내 신었던 겁니다.
저도 한원 병원에서 태어나 나와서 집에 나와가지고 지금 운동을 해 빨리 아이들을 데려주시니까 하루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 때도 축구를 했고 그래서 나는 축구를 제일 좋아하니까 나와서 축구 좀 해보자 해서 그 출연이 있고 운동심 하나 씩 우선 그 아파트 마당에 나갔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 하나원 때 같이 하던 탈북 청년을 만났습니다. 명철이라고 그때 그 청년 27살 청년인데 그 청년이 지금 우리 집 회원들처럼 북한에서 부모 형제 다 잃고 혼자 온 고아였거든요.
한국에 와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만난 청년을 동네에서 다시 만나니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뒤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는 동네에서 만날 누워만 살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그 명철 청년을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을 저는 그 청이 우리 집 아파트 그 단지 안에 같은 집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병원에 있다 이번에 퇴원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반갑게 인사 나누고 어디 가냐 그래서 축가로 지금 가려는데 같이 가냐 아 따라가겠대요. 그 구청에 데리고 축가로 나갔어요.
그저 운동장만 있으면 축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가면 북에서 한자락했던 이 공 다루는 솜씨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그 저쪽 미아동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인데 나가니까 하 대한민국 그 저기 축구회가 많지 않습니까? 저기 축구가 축구라더라고요. 가서 책임자 누구냐 물어봤어요. 누구다 해서 찾아가서 뭐 저희들은 외형상 봤다 알리거든요. 뭐 거짓말할 것도 없고
단두지깁적으로 나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 우린 저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데 축구 좀 너무 하고 파는데 좀 들어주세요. 원래 보니 뭐 분명 탈북자 맞다 그죠. 가만 잡잡하고 살이 쪽 빠지고 뭐 딸리잖아요. 그냥 자네 두 사람 나오라 하지 우리 둘이 들어가래요. 꽤 들어갔죠.
역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이나 북이나 화통함이 있었습니다. 준비 운동도 했겠다. 마음도 날아다니겠다. 공만 잡으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5분도 채 안 돼 둘 다 불려나오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발에다 공 딱 한 번 다쳐봤어요. 5분도 안 됐는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여기 한국 축구 동원들은 수년간을 같이 호흡을 맞췄으니까 이거 패스가 잘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거는 축구 해본 지 15년이 넘었고 이 청년도 뭐 축구를 그닥 잘 못하고 하니까 호흡이 안 맞으니까 재미없다는 거죠.
머쓱해진 얼굴로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틈이 나면 다시 한번 뛸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경기가 시작할 때까지 누구도 최현준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다음 주 다른 운동장으로 다른 축구 모임에 나가봤지만 역시 마찬가지 상황만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뽑아놔서 그때 나와가지고 행이나 또 들어보지 하고선 한겨 동안 앉았었어요. 12시 땡 할 때 끝날 때까지 안 들어놓더라고요. 그때 중인하고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은 이거 틀린 사람들이라고 다음 주에 다른 데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저하고 그 청년하고 세 번을 운동장 옮겨 다녔어요. 속주를. 속주로 옮겨 다녔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첫 번째 그런 상황이 두 번째 세 번째 딱 그림처럼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이게.
또 벤치 앉아요?
네. 5분 만에 쫓겨나고 5분 만에 쫓겨나고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한 소리가 그거든요. 형님 우리도 이런 축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이렇게 재미나게 축구도 하고 서로 외람도 들으면서 너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그때 아 그래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도
하지만 최현준 씨는 더 절실한 무언가가 있었기에 명철 청년의 말을 그냥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모든 생각은 다 자식들한테 갔었어요. 북한인 자식들. 자식 빨리 들어와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잉글리쉬 위드 유의 제니퍼 유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make a fuss. make a fuss입니다. 나 Let's find out when you can use the expression make a fuss.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야, 부엌에 무슨 일 있니? 큰 소동이 난 것 같아.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over a minor thing to Eric.
헨리가 에릭한테 별거 아닌 걸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 라고 하네요. 제가
What exactly happened?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라고 다시 묻자 제이슨이 에릭이 헨리 전화 충전기를 오늘 아침에 무심코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투덜대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아휴, 뭐 그 정도 갖고 그리 야단이냐? 라고 했죠. 네, 그럼 오늘의 표현 Make a fuss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Today's phrase is make. M-A-K-E, make a fuss, F-U-S-S, fuss, make a fuss. The word fuss means a useless activity or commotion. So when you make a fuss over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make an unnecessary and excessive display or commotion. So this expression, make a fuss, has several meanings. It means to cry, complain, or throw a tantrum. In addition, it means to argue over someone or something, or to treat someone with excessive attention. To make a fuss는
불필요하게 소란을 피우다, 크게 떠들어대다, 또는 투덜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Helen hates to make a fuss 라고 하면 헬렌은 소란 피우는 걸 싫어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Don't make such a fuss over that minor issue 라고 하면 사소한 일 갖고 소란 피우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he expression make a fuss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Let's review. Make a fuss means to make an unnecessary display or commotion. Make a fuss. Make a fuss. Make a fuss.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